너는 꿀을 만나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분노의 길이에 통치자가 설득된다. 그리고 부드러운 혀가 뼈를 부순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이 말, 이 언어에 대한 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결과로 우리가 화를 참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지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베오레크 아파임 정확한 의미는 콧구멍의 길이에 이런 뜻입니다. 즉 분노의 길이를 의미하는 유대식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자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호흡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호흡이 짧아지게 됩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 거칠어지고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에 콧구멍을 크게 하고 거칠게 빠르게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보면 씩씩거리면서 막 거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거칠어진 분노한 감정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부터 가다듬어야 되는 거죠. 짧아진 호흡을 다시 크게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분노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길게 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천천히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자 그러면 숨을 쉬세요. 숨을 숨을 크게 천천히 크게 들이쉬고 깊이 내뱉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가라앉히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온유하게 한 상태로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호흡을 짧게 해서 씩씩거리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전화통에다 대고 막 퍼부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가 보통 전화로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요청하거나 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해당 회사나 또는 물건을 구입한 판매처 등등에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언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법이 강화돼서 그렇게 하면 법적인 조치를 당하게 되는데 뭐 이제 막 육도 문자가 나가고 전화통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회사의 상관과 하급자 사이에도 그렇고 뭐 같은 동료들끼리도 그렇고 어떤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 분명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때 항변하거나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절대로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다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관계까지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조목조목 온유함 속에서 절제된 표현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나 혹은 그런 일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경건의 훈련으로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는 훈련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려 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을까요? 화가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많이 프레스 압력을 받은 사람일수록에 화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뭐 형이나 자기가 도저히 뭐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계속 폭력, 폭언. 자, 이러면 그 아이는 이 마음속에 분노가 내재되는 겁니다. 분노가. 계속 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결혼을 해서 자기도 이제 가정을 갖게 됐을 때 이 억제되어 있던 어렸을 때부터 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아내나 남편에게 혹은 자식에게 터지는 거죠.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언제나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치명적인 화를 잘 내는 약점이 있다. 반드시 그 내면이 치유되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의 과거에 나의 성장 과정 속에 이렇게 억제되어 있고 억눌려져 있는 그 화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그래서 그 화의 근원이 되는 대상을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화해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풀어지고 다스려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오래 참아서 감정을 거세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용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다 파타라는 동사 넓거나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오래 참아서 화를 잘 다스리고 감정을 절제한 사람의 말이 관원에게 활짝 열려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관원의 마음이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가 원하는 말을 다 받아주고 들어주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 될 일도 안 되지만 온유하게, 정중하게 그렇게 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 그 관원의 마음이 그를 향해 활짝 열리게 된다. 영어 성경에는 be persuaded, 설득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득당한, 온유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 말에 설득을 당하게 된다는 결국은 감정을 자제하고 차근차근 말하는 그에게 결국은 설득당하고 설복돼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화통에다 대고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오래 참는 자, 부드러운 혀를 가진 자, 친절하며 이해심이 깊고 관용하는 자에게는 단단한 뼈도 꺾게 하는 힘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온유함이 이기는 거예요. 강함이 강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함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꺾다, 샤바르, 깨뜨리거나 부수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의 힘이 그 단단한 뼈까지 꺾어버린다. 강력한 권력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온유한 지혜로운 말이. 예. 불같이 화를 내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 시작이다. 또 저렇게 고함 지르고 저렇게. 아무데서나 누구도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가 하는 말이 관철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강함도 굴복시키게 되고 어떤 단단한 것도 무너뜨리고 녹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강하면 부러집니다. 유연하면 휘어지죠.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부러지는 거 보셨어요? 대나무는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큰 나무는 뿌리째 뽑혀 나가거나 뚝 하고 분지러지지만 대나무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속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활처럼 휘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유연하기 때문에 강하면 부러집니다. 자기도 부러지고 남도 부러뜨립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질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타고나기를 그냥 아주 이 소처럼 풀 뜯어먹는 소처럼 이렇게 온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타고나기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의 분노의 근원점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디 하나님 이 거칠고 급한 감정을 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화에 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나에게 큰 연약함이구나.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너는 꿀을 찾았다. 너는 너의 충분한 만큼 먹어라. 내가 그것을 만족하고 내가 그것을 토하지 않도록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꿀을 찾았어요. 꿀을 어떻게 됐습니다. 이게 뭐 지금이야 양봉을 통해서 꿀을 얻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꿀을 자연 상태의 꿀을 이제 채집해서 얻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귀한 경우죠. 예. 그래서 우연히 꿀을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것을 충분히 먹어라. 너에게 충분한 만큼 먹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꿀을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우리는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염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꿀을 발견해서 조카리만큼 먹어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조카다, 나이라는 의미, 충분하고 넉넉한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s you ne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꿀을. 예. 그 귀한 꿀을 네가 우연히 얻게 됐으면 필요한 만큼 먹어라. 필요한 만큼.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필요한 만큼 취하라 이겁니다. 돈이든 물질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면 필요한 만큼 필요에 의해서 만큼은 분명히 네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분명히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만큼만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식하다, 사바라는 동사인데 이건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시참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득 찬 음식으로 인해서 배가 그냥 부르도록 실컷 먹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과식을 해서 오바이트를 토를 할 때까지. 예? 너무 꿀을 발견하면 그 좋은 것을 충분히 먹되 과식을 해서 결국은 토를 할 정도까지라면 이것은 심히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중세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금욕주의 잘못된 거예요. 금욕주의는 자기 몸을 쳐서 그것으로 또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필요한 만큼 취하는 거예요. 문제는 토할 정도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돈은 필요한 것인데 돈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면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과욕과 탐심, 도를 지나칠 정도로 필요를 넘어서 욕심을 내는 것은 결국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된다. 이것의 기준은 뭘까요? 그게 정도껏인지 정도껏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할 정도로 탐해서는 안 되는 그럼 욕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의 양심에 아 이거는 필요가 아니라 이거는 내 욕심이다 탐욕이다 라고 양심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필요가 아니라 탐욕을 부리면 우리 양심이 고발을 하잖아요. 이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 생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과 육체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즐거움은 결국은 탐욕이 되고 헛되고 무익할 뿐 아니라 결국 해를 가져오게 된다. 지혜 자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육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되면 결국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결과는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간의 탐욕에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절제 아닙니까? 절제. 성령은 우리를 절제의 사람으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17절에 너는 너의 발을 너의 친구의 집으로부터 귀하게 하라. 그가 싫어하고 그가 너를 미워하지 않도록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도가 지나치면, 도가 지나치면, 선을 넘으면 안 될 것이 꿀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친구나 동료,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웃, 레아라는 말입니다. 친구나 이웃, 동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주 다니지 말라. 호카르 라글레카. 직역을 하면 너는 너의 발을 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발을 귀하게 하라. 자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집에. 아무리 친한 친구의 집이라도 문턱이 닳도록 그 집에 자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자제. 아무리 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칫하면 그 이웃의 너의 벗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결국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게 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되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아무리 친한 친구, 이웃 혹은 교회 안에서 지체 관계를 할지라도 선이 있어야 됩니다. 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선이 무너지면 많이 먹어서 결국 토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금이 가고 심지어는 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가는 우정들을 보십시오. 오래가는 인간관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래가는 인간관계. 관계가 평행선 같아요. 평행선. 딱 일정한 거를 유지하고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오래가요. 오래. 건강하게 오래간다고요. 자, 그런데 이 두 선이 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선을 딱 지키지 않고 이 선이 점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점점점 좁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한 지점에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충돌. 그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는 갈라지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되고 아우 내가 어떻게 하다 저런 인간을 알았지. 다시는 저런 인간하고 결국 멀어지게 되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믿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따르세요. 친구 집에 자주 가지 말라고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지체를 알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 심지어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선을 지키는 일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령 친구가 꿀처럼 달더라도 다 빨아먹지는 말아라. 너무 가까워지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생기고 이게 잘 수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영영 보지 않는 사이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보십시오.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친해서 매일 만나고 서로 주고받던 사이였는데도 어느 순간에 선을 딱 넘게 되면 관계가 서로에게 더 이상 귀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는 서로 혐오하는 관계로까지 파괴돼버리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제발 지혜를 배우십시오. 가까이 다가가다가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시란 말이에요. 거리를.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다가는 분명히 사단이 난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싫어하다, 싸봐, 16절에서 과식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질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질려버리게 된다고. 너무 가까이 밀착되면 질려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흉허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예? 결혼하기 전에는 단점은 하나도 안 보여. 보여도 아, 저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장점은 다 어디로 다 숨어버리고 단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한 솥밥을 먹고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멀리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실망스러움이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질리게 되고 싫어집니다. 더 나아가면 미워집니다. 그 남은 관계가 어떻게 될까? 깨어지겠죠. 그것이 죄인들과 죄인들의 만남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실망시키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부인할 수 없는. 너무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걸 다 알려고 하지도 말. 적당한 거리를 둬라. 적당한 거리를. 지나치게 되면 점점 싫어지다가 결국은 미워지고 혐오하게 되는 사이로까지 그 관계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면서 넘어가야 될 과제죠. 예. 그러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을 때까지 안 봐.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또 용서하고 품고 그에겐 그가 나에게 상처이듯이 나 또한 그에게 상처와 아픔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보듬어 안고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제죠. 중요한 건 성화되어 감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길은 성경의 지혜를 따라서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제발 네. 성경의 지혜를 배우란 말입니다. 고집들 부리지 마시고.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포도주처럼 서로에게 더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로 대답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칼과 날카롭게 된 화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 잠언에서 여러 곳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일의 해악을 교훈하고 있죠.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위증을 한다고요. 다름 아니라 이웃인데. 즉 믿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그 속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내 이웃이고 친구고 분명히 서로가 잘 아는 지인인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속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웃인데 나를 거짓 증거해버리는. 거짓으로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 어제까지 인사 잘하는 해놓고 그 다음날 법정에 가서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세상 관계 속에서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그들이 성경에 무엇으로 그런 자들을 비유했냐? 방망이, 칼, 화살이라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방망이, 칼, 화살 전부 다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무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거짓 증거로 법정에 세워가지고 나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는 것이 믿었던 이웃의 거짓 증거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게 되면 치명적인 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사기를 치는 거죠. 나한테 방망이와 칼과 화살로 나를 공격해서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 있는 존재가 믿었던 자에 대한 배신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가 적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우리가 그랬겠어요? 경계를 했겠죠. 예? 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럴 수도 있다.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웃이었기 때문에 안심했단 말이에요. 방심한 거죠. 방패를 들 이유도 없었고 내가 칼을 빼들 이유도 까닥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가 휘두른 방망이와 칼과 쏜 화살의 일격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위험에 처하면 이웃이라 할지라도 거짓 증거로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성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서 한번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나를 어려운 지경 가운데 던져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건 일반적인 경우일 경우이고 신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지체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내 살자고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 증거를 해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과 신의를 지키고 같은 지체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자기 살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지체들을 등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주신 자문의 지혜 말씀을 잘 보십시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저 허허 웃으면서 무골 호인처럼 그냥 뭐 이렇게 막 당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인간관계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분별하시고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모든 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